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요.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기독일보를 읽다가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30년간을 아주 절친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30년 만에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 하는 기사였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리고 그가 세례받는 것, 그런 것을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 사람이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됐구나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부분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실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심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시간은 굉장히 짧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 음식을 만들어서 내놓게 되는 거죠. 우리는 결과물만 보고 그것을 판단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많은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 사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사람, 이 프란시스 첸 목사님 외에도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친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30년 동안이나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가 3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이라는 건 예스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때로 기다리라고도 하시고 그것이 아니다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다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위해서 부모님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형제자매나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 시와 그 때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며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함께 더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사람, 어떻게 보면 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부인에 대해서는 설명만 나와 있지만 사실 그 부부를 함께 오늘 성경에서는 지칭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헤롯 왕때가 어떤 때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종대왕 때 뭐 이러면 벌써 감이 별로 안 오잖아요. 그래서 잠깐 헤롯대왕 때를 설명드리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사실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만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으며 헬라라는 나라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번 독립전쟁도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다시 성전을 짓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안부 문제로 인하여 일본과 계속해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소녀들, 젊은 처녀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이유로 끌려가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침략당하고 공격당하고 망하게 되고 지금도 그 고통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헤롯 대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치하에 있으면서 로마라는 나라가 유대가 아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독특한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독을 파견하고 그 총독 이외에 그 사람의 민족 중에 왕을 세워서 그 땅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라는 사람을 세우기는 했지만 로마의 전체적인 영향력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아간 거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사실 이 헤롯이라는 왕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이 세웠던 2차 성전을 더 증축을 하고 아름답게 꾸면서 사람들에게 봐라,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는 드러냈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없었지만 그 시대의 많은 부분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돈을 주고 자신의 직분을 샀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헤롯 대왕 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대에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며 낙심이 가득한 시대이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도 아론의 가문의 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둘 다 아론의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더 특징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들이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르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시각에서 이 사람들이 의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눈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봐주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암흑에 덮여있는, 흑암에 덮여있는 시대에, 신앙적으로도 무너져 있는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오늘도 이루며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시대 속에서 드러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유대의 산골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이 약 8,000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8,000명 중에 그냥 한 사람일 뿐인 겁니다. 그가 어떤 유명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살게 하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봐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이 사람들이 완벽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고 그들을 흠 없는 자로 봐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며 흠이 없는 자로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바로 그때에 이 사람이 이제 성전에서 섬길 순서가 되었습니다. 유대의 제사장들은 24개의 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24개의 조가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씩 두 번을, 1년에 일주일씩 두 번을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은 단 2주입니다. 한 제사장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제 자기네 차례가 된 거죠. 아비야라는 조, 여덟 번째 조인데요. 이 여덟 번째 조의 순서가 돼서 성전에 봉사하러 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도 족보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족보로 쭉 오다가 두 형제로 나뉘어서 그 집, 그 두 가족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두 가문의 숫자가 다르다 보니까 한 가문이 중요한 거를 다 차지하면 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님의 일을 할 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비를 뽑는 그 직분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가랴라는 사람은 제비를 뽑았는데 어떤 사역을 맡게 됐냐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 앞에 그러니까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앞에 향단이 있는데 그곳에서 향을 피우는 그 직분을 맡은 겁니다. 많은 성소학자들은 이 향을 피우는 이 직분이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사가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엘리사벳과 결혼하여 살아갔는데 아이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요? 나이 들어서요. 쉽게 말해서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기의 차례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평생 한번 할까 말까 한 향을 피우는 직분을 얻게 된 겁니다. 이제 이후로는 이 직분을 맡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향을 피우는 겁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직분입니까? 이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때 얼마나 감격하며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이 많아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있는 이 향에 불을 피웁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그 향에 내가 불을 피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는 그런 아마 감격과 기쁨 속에서 이 일을 맡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고 있는 그 장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천사가 지금 찾아온 것은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가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는데 이제 엘리사벳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게 라고 하시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을 주시는데 그냥 이 아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 아이가 기쁨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둘째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큰 인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하지 않으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로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택한 아이가 너의 가정 가운데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은혜를 주셔서 택하셨고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신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살던 시대는 신앙적으로 가장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시대입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들의 아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그 헌금을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가져가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내세워서 성도들을 착취하는 사람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 성도들과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돈, 권력, 성에 대해서 완전히 타락한 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랬다라는 의미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통했던 그 한 여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 한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들을 바라볼 때 참 문제가 많다. 이러다가 진짜 끝나겠다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대 가운데는 빛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보지 않는 그 장소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정말 주님 오시나? 어떨 때는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 약속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를 보는데 우리의 도움이 오는 그 주님, 우리는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마 오랜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도 이 자리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살아가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지쳐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어두움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아주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평범한 교회인데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독특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그때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부의 절반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의 사람들이었고요. 절반은 CCC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청년들이 한두 명 빼놓고는 다 선교단체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휴가를 내서 선교하고 다니고 전도하고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CCC 중에서 리더격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초대한 거예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한번 전도사님도 오시죠.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도 오시죠. 그래서 갔더니 BBB라는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CCC, 대학 때 이제 CCC였던 사람들이 이제 다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셔가지고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때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BBB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 엘리야라는 제사장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변화되지를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밤새도록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뜻심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먹이시고 다시 마시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장소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천명을 내가 준비해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눈에는 시대가 완전히 우상 숭배로 덮여있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7천명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 뭐 소망이 없다, 목사님들이 탁했다, 뭐 교회들이 문제가 많다 보여지는 부분 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수많은 성도들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있다는 거예요. 올 초에 우리 교회에 베네수엘라 선교사님이신 김도현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많이 후원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참 은혜 받았고 공감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하고 그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뭐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아주 짧게 둘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국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그 아픔들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하셔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눈에는 어두워 보이는 그러한 시대일지 모르고 소망이 없는 시대인지 모르지만 상황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순간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하여 시대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라고 그분하고 함께 나누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주목된 바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오늘도 일하시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실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